제55장 인위적인 승리. 시간 1936년 12월 18일 저녁. 장소 복주.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오늘 저녁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기로 합시다. 사람이 죄를 범한 후 생명나무로 통하는 길에는 지키는 그룹이 있게 되었고 생명나무로 통하는 길은 끊어지게 되었으며 하나님은 죄인이 직접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후로부터 사람은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구속을 입어야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한 면으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이요, 한면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얻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정상적인 체험.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후에 항상 즉시 발생하는 첫 번째 문제는 곧 나라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생명으로 받아들였는데 왜 나의 생명은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간혹 하나님과 달콤하고 친밀하게 교통하는데 늘 지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 시간 일찍 일어나 정말 달콤한 시간을 갖지만 후에 학교에 가거나 혹은 사무실에 가거나 혹은 병원에 가서 사람들을 접촉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의 깊은 느낌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죄와 하나님과 길고 달콤한 교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기도가 늘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특별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의 돌보심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도는 얼마의 응답을 얻었습니까? 손가락으로 헤아려 볼 때 열 손가락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매일의 기도가 응답을 얻을 수 있고 늘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위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기도가 적은 것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 성경을 읽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의문만 만질 뿐 무슨 의미인지 느끼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마치 흰 종이와 검은 글씨뿐이어서 계시가 없고 빛이 없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책을 사람들에게 읽도록 주셨고 이 책은 그분의 말씀이며 사람이 매일 사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모두 반드시 밥을 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펴면 기뻐하고 성경을 펴면 빛을 보며 영적인 배양이 있고 생명의 공급이 있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은 양심의 평안을 사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생활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양은 반드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로 출애굽 때 주님이 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각 사람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하나님이 율법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두고 그들 각 사람은 자기의 이웃과 형제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에 믿는 이는 각 처에 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청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생활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쁘게 순복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값을 흥정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순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보고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뛰어가서 십자가를 끼얹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이런 생활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상의 상황들은 모두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은 완전한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철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체험할 수 없다면 분명 우리에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적어도 여섯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반드시 이미 알고 있는 모든 죄를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최저한도의 표준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기도가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넷째, 성경을 읽을 때 맛이 있으며 이해할 수 있고 빛과 공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마음에 가득하고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승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생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로 이기는 생활을 하고자 하며 그들은 참으로 그들의 성질, 육체의 정욕, 더러운 사상, 교만 등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금의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방법은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심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별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는 성질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질은 보통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말하는데 첫 마디와 마지막 말이 다 인내를 말합니다. 인내는 곧 성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이 성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에 나열한 몇 가지입니다. 억제. 억제는 마치 성질을 덮개로 꽉 덮는 것과 같습니다. 성질이 위로 올라올 때 아래로 누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를 꾹 참아 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를 꾹 참아 삼키는 것은 진정한 인내가 아닙니다. 스미스 한나는 믿는 이의 즐거움의 비결이라는 책 한 권을 썼는데 그녀는 한 여자아이와 고모가 함께 사는 예를 들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아주 막무가내로 고모에게 심하게 욕을 했는데 그 고모는 여전히 웃으면서 대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이 상황을 보고 후에 고모에게 내가 일생 중에 제일 탐복한 것은 바로 고모의 인내입니다. 나 같았다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하는 사람을 만날 때 불이 이미 머리까지 솟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고모는 너는 내가 불이 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입에서 나오지 않았을 따름이고 내 마음속에는 이미 불이 났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고 말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다른 한 그리스도인에게 뺨을 맞고는 입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승리했다. 그리스도는 내게 힘을 주어 나로 승리하게 하신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으로는 자기를 때린 사람에게 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마음속에 어떤 소리도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승리는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었으며 그에게는 조금도 보복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라야 진정한 승리입니다. 노기를 꾹 참고 소리를 삼키는 것은 인위적인 승리에 불과합니다. 승리는 억제의 힘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범죄하지 않으므로 당신을 완전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소리가 없고 원한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길들임. 육체를 길들이는 것은 가장 많이 보는 것인데 곧 성질을 얌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항룡복호, 즉 용을 굴복시키고 범을 제압하다, 강적을 이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질을 처리하는 것은 마치 야생마를 온순한 말로 변쾌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내 성질을 길들이겠다. 나는 얼마의 교화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굴복시키는 노력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북평에 있을 때 한 형제를 만났는데 그는 나이가 70여 세로 성질이 아주 급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39년 전의 성질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39년 전에 내 성격은 지금보다 훨씬 급했습니다. 이제 70세까지 살다 보니 성질이 자연히 조금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모두가 즉각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구원받는 것이 즉각적인 것이고 당신이 이기는 것도 즉각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과 이기는 것은 모두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이므로 당신이 차츰차츰 굴복시키고 차츰차츰 수양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번은 식당에서 부주의로 간장을 종업원의 옷에 쏟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내 앞에서는 선생님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나를 욕하며 저 사람은 눈이 어디에 달렸는지 모르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승리 역시 대부분 이러한 승리인데 이것은 인위적인 승리입니다. 인위적인 승리는 주님 앞에서 조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 어떤 사람들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직접 죄와 싸우고 대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발버둥치고 죄를 거절하며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노력과 발버둥과 싸움의 최종 결과는 여전히 실패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늘 생각하는 것은 죄가 나오지 않도록 오래도록 죄와 싸우지 않고 견고하게 죄를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힘써서 싸우고 힘을 다해 대항합니다. 그러나 싸움을 통해 죄를 이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경 안에 사탄을 대항하는 것이 있지만 시험을 대항하는 것은 없습니다. 흉악함을 대항하는 것은 있지만 죄를 대항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과 시련은 당신이 대항해서 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가 한 지방에서 사역을 하는데 나이가 아주 젊었습니다. 그는 집회에서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것에 대해 인도했습니다. 79세 된 의사도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는 여성연을 피운 지 이미 51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담배 피우는 것은 나의 기운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피우기 시작해서 원래는 매일 12개비를 피웠었는데 후에는 20개비로 늘었고 계속해서 51년 동안을 피웠으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젊은 형제는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했느냐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싸웠지만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젊은 형제는 웃으면서 만약 나 같았다면 싸우지 않고 이겼을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이기려면 자신을 의지해서는 조금의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당신이 구원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형제는 아주 분명하게 이기는 것을 해석한 후에 세 사람은 기도했습니다. 그 의사 형제는 주여, 이제후로 나는 모든 전쟁을 그치겠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의지합니다. 이기는 것은 당신의 일이며 내가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 그는 내가 50년 동안 피우던 담배에서 한순간에 해방받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눈을 뜨기도 전에 손을 내밀어 담배 한 개비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렇게 하지 않았고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정말로 나의 승리입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승리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싸워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서 당신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거하고 당신 안에 사는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뜻을 세우고 극기함. 네 번째, 뜻을 세우고 극기하는 것입니다. 곧 어떻게 하겠다고 뜻을 세우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주님께 주여, 저는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성질, 그의 교만, 그의 염려는 결코 그가 세운 뜻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뜻 세운 것을 의지해서 죄를 이길 방법이 조금도 없습니다. 매번 당신은 뜻을 세우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고야 합니다. 늘 뜻을 세우는 사람들은 1년 동안 몇 차례나 뜻을 세우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두가 실패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많은 뜻을 세우게 하시고 많이 실패하게 하는 것은 당신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은 승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 한 당신은 조금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당신을 없애는 것이요 범죄하는 사람을 없애는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없애는 것은 함께 이끄는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함께 못 박히도록 십자가에 이끌어서 우리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약 자신의 노력으로 이기려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로마서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있습니다. 6장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리를 알게 하고 8장은 이기는 생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자신의 실패를 보는 7장의 체험이 없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여러 해인데 주님은 왜 당신을 늘 넘어지게 합니까? 당신은 주님께 아주 좋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바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할 수 없음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당신은 잘할 수 없었고 구원받은 후에도 당신은 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당신에게 있는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이기는 것은 마지막 두 구절에서입니다. 그는 소리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에게는 승리의 외침이 있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당신이 탄식할 정도로 범죄하면 거의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 더 이상 스스로 뜻을 세우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승리할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승리의 교리를 들을 수 있지만 만일 당신 자신의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승리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만약 아직도 자신이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이 승리할 수 없는 것은 확증된 것이라고 나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13년 전 내가 복주에 있을 때 한 형제는 20여 명의 형제를 정하여 양수포에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스스로 밥하고 요리하고 옷을 빨아야 했습니다. 목욕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자하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이덕원 형제는 수영을 할 줄 알아서 그는 몸을 씻으며 수영을 했습니다. 후에 그의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나는 그가 발버둥치며 곧 가라앉으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삼 형제는 수영을 아주 잘했기 때문에 나는 빨리 가서 구하도록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다만 이덕원 형제의 광경을 주의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주 급해져서 그가 빨리 가서 구하기를 바랐지만 그는 오히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 형제가 마지막까지 발버둥을 치다가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가라앉으려 할 때 외삼 형제는 아주 빨리 그가 있는 곳으로 수영해 가서 한 손으로는 그를 안고 한 손으로 수영하며 빠르게 그를 언덕으로 구해냈습니다. 나는 즉시 그에게 인공호흡을 시켰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없게 되었을 때 나는 곧 외삼 형제에게 만약에 빨리 가서 그를 구했다면 그가 이렇게 많이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물에서 사람을 구할 때 하나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살았으면 구하지 않고 죽었어도 구하지 않으며 반쯤 살고 반쯤 죽었을 때만 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구해낼 수가 없고 아직 살아있을 때는 그를 구하러 가도 그가 위급한 중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붙잡게 됩니다. 그가 당신이 온 것을 보면 분명 필사적으로 당신을 껴안게 되고 당신도 그와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물에서 구하는 것은 오직 그가 발버둥을 치고 힘을 다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곧 가라앉으려 할 때 당신이 가서 그를 붙잡을 수 있지만 그가 당신을 붙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구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이기는 과정 가운데서 반드시 많은 실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발버둥침을 포기하고 자신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비로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당신을 주관치 못하는데 이는 당신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서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하는 것이고 은혜 아래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한다면 반드시 죄를 범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자신이 얼마를 했는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하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기는 것은 자신이 노력해야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기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얻으셔야 하므로 그분이 모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은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에 말한 것은 모두가 소극적인 것으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람의 잘못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잘못된 관념들과 방법들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일 저녁 우리는 이어서 적극적인 것들을 보기로 합시다. 적극적인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열어주사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인가를 보고 그분이 당신의 외면적인 구주가 될 뿐 아니라 당신의 외적인 구주도 되고자 하심을 보여주시도록 구하는 더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